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로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치어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객이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역대하 32장에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 후에 분열 왕국 체제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바로 아래쪽에 남방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를 영토를 늘리고자 하는 아수르는 이 남방유다까지 호시탐탐 침략할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남방유다까지 함락하게 되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의 의지를 보이고 있을 때 남방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주전 701년에 산헤립 2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이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사절단을 보내서 전쟁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 배상금을 줄 테니까 침략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곳간과 또 모든 곳에 있는 은들을 다 모아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아수르에게 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 문에 입힌 금 그리고 또 자기 왕궁에 입힌 기둥에 입혔던 모든 금들을 다 긁어내서 그것까지 전쟁 배상금으로 아수르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저희의 의문점은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은 2년 후에 주전 699년에 같은 산헤립 2세에 의해서 침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와는 다르게 2차 침공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길을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파하고자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히스기야가 그 나라 안에 행한 종교 개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또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고 또 흐트러져 있었던 제사장과 예배를 돕는 레위인의 모든 조직들을 정비하는 일련의 종교개혁을 이 히스기야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 후에 아수르가 재차 침입하여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이미 그 마음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잡아 두었기 때문에 이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큰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방유다를 쳐들어온 산헤립도 만만치 않은 말을 이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앞에 퍼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는데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대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만만한 산헤립의 말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고 혹 살아있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한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물론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재차 나오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있는 모든 백성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처음부터 고통 없이 환난 없이 그 마음에 느끼는 일말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가 전혀 위기를 경험하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섬기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였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과 예배를 돕는 모든 레위인들의 조직을 정비하여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자 하는 이 결심을 한 이때에 왜 하나님은 이 같은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남방유다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혹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하며 환난을 겪으며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비록 우리의 삶에 해암과 상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모두 다 우상이죠. 이 우상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만 하더라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알은 복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 바알 우상이 다 해준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바알 우상이 다 줄 것이다. 너희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너희에게는 모자람이 없고 너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 이 바알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전혀 겪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거나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피폐한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지게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없이 고통 없이가 복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치시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해암과 상암과 피폐함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복되고 기쁩니다. 여기가 복된 자리요 여기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였고 그 올바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는 길인데 그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는 반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을 받았고 모든 길을 갈 때 강도의 위험과 강의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끄집어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와서 그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무리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 거친 길을 갑니까? 왜 당신은 그 힘든 길을 갑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와라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아멘 하고 올라가겠다는 그 고백을 한 사도 바울. 그가 그의 현실의 삶을 느끼고 깨닫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든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844쪽 시편 6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제하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비탄 시입니다. 한숨을 토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쓴 비탄함을 토해내는 시라고 해서 비탄 시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다윗의 부하 장군도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이 나중에 실패하여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울었던,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피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것이었다면 훨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하여 갖는 배신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한없는 침체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터져나온 비탄시라면 그것은 복수와 저주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본 이 다윗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의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아들을 제하여 달라든가, 나를 배반한 그 아들을 벌하여 달라든가, 그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다윗의 고백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잠잠히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느라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단순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자세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가진 최고의 지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 기대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들리지 않는 간구만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이 간구를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구원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가장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다윗 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이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을 집에 불러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주제는 무거운 쪽으로 갔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시간만 지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대단히 힘들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겪고 그래서 인생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자,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먼저 얘기했죠. 한 10년 넘게 고속도로에서 그 고속버스하고 추돌하는 바람에 아주 차가 대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 대파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많이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나온 경찰이 차를 보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죠? 할 정도로 차가 부서졌습니다.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청년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아팠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고 정말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자기도 할 말이 있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시험 못 봐서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른이나 아이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렇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 삶에 죽을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기도만 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은 곧잘 분노와 좌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신 때에 분명히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처했을 때마다 기도를 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가장 힘들고 가장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봐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소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봐라, 로봇같이 조종하면서 너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너 힘드냐? 너 어렵냐? 너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 헤어나올 수 없는 피폐된 상황에 내가 빠져있느냐? 나를 봐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가 나를 보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무능력한 것을 드러내서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독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고백이며 이것이 가장 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피폐된 삶 속에 내몰린 것 같지만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성을 올려드릴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혹 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버려두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10만 대군에 넘는 그 아수르 군사가 자신을 둘러쳤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것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가 있지만 그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여 아수르 군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 무너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의 삶들을 우리들이 볼 때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생애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저절로 복받고 살지 않습니다. 복 많이 받고 두려워하는 것 없이 모자라는 것 없이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건강 무병 장수하여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각과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폐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내가 이곳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마음 아파하는 적이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담대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며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며 주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